4월 23일 세계 책의 날 함께하는 토요 인문학 콘서트. 오늘은 서울 도서관의 이용훈 관장, 출판평론가 김성신 씨를 초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세계의 도서관이란 책을 만나봤고요. 2부에서는 도서관에 꽂혀있는 수많은 책 가운데 인류의 삶에 큰 영향을 준 책들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니다. 그 전에 오늘 모신 분들에게 궁금한 것들 몇 가지를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정미 씨까지 해서 세 분 모두 네. 책을 엄청 좋아하시는 이제 분들이시니까 한 달에 책을 어느 정도나 읽으실까 궁금해요. 남정미 씨부터 말씀해 주실래요?
저는 우리 프로 때문에
네 권은 기본
네 권은 기본입니다. 예, 네. 그 정도 읽고 그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관장님?
예, 저는 얼마나 읽을까? 저는 한 달에 30권, 31권.
오!
놀라셨죠?
예!
한 달에 31권을 읽으세요, 예. 보세요.
읽죠.
읽어요?
그래서 와. 보기도 하죠.
아.
사실 저도 직장인이고 뭐 이런저런 일하다 보면 네. 책 많이 못 읽습니다. 근데 제가 또 그래도 명색이 또 도서관에 있고 관장이잖아요. 네네, 네네. 제가 도서관에서, 저희 도서관에서 일하다가 발견한 법이죠. 뭐냐면 그림책을 열심히.
그림책도 좋은 거 많잖아요.
예, 제가 사실은 어릴 때 저는 뭐 그런 정말 좋은 그림책을 보고 자라지 못했던 시대 뭐 한참 전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잘 만들고 뭐 좋고. 그다음에
맞아요, 맞아요.
어른인 제가 봐도 너무 생각거리가 많아요. 어떤 책은 정말 하루가 걸려도 넘기기 힘든 책도 있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재밌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아침에 이렇게 도서관을 다니다가 이제 어제 아이들이 보고 놓고 간 그림책 중에서 눈에 띄는 거 이렇게 한 권씩. 그래서 제가 자랑스럽게 네. 한 달에 30권, 30만권 아마 이렇게 네.
그러면 요즘 읽은 그림책 중에서 한 권만 기억에
사실
남는.
사실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그 제가 아는 작가가 했지만 이제 얼마 전에 있던 4.3의 이제 그림의 나무도장이라고 하는 권윤덕 작가가 한 건데
나무도장.
예, 예, 굉장히 사실 이렇게 뭐 한번 보세요.
네, 굉장히 그래야 되겠는데요.
그 우리의 근대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아픈 일인데 그 네. 일들을 이렇게 지금 치유해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사실은.
네. 네,
그럴 때 이제 권윤덕 작가가 그걸 그림책으로 정말 어려운 주제인데 아. 예, 그림책으로 표현을 해서 얼마 전에 그 이제 그분 이제 출판 기념회 비슷한 데 가서 또 보고 근데 사실 쉽게 이렇게 그림 이렇게 넘길 수는 없지만
네, 네.
아. 많은 생각을 하는 그 하게 한 그런 그림책이죠.
그림책 나무도장 네. 예, 알겠습니다. 김성신 씨도 뭐 엄청나게 많이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평할 수 있으니까.
저도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비슷한 직업 가지고 있는 뭐 독서가들이라든지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서른 네. 권이에요. 저도 서른 권이고. 그런데
아~
우리나라에서 출간 1년에 출간되는 책이 한 5만 종 정도가 되거든요.
네.
이게 어차피 다는 못 읽어요. 그런데 하루에 한 권 정도씩을 읽는 사람들이 계속 지속성을 가지다 보면 정말 읽어야 될 책들에 대해서는 귀신같이들 다 읽거든요. 아마 그게 적정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역시 뭐 직업적이다 보니까 네. 보는 책은 한 달에 한 3,400권 되지만 와. 읽는 책은 한 30권 정도 이렇게 되죠.
오, 정말 뭐 어마어마하네요.
보는 책이 3,400권. 네.
지금까지 읽어온 책들 가운데 그렇다면 내 인생을 바꾼 네. 책 혹은 내 인생에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책을 한 권씩 뽑아주세요. 관장님.
아, 이런 질문에 답하기가 참 어려운데.
나무도장 말고 인감도장 이런 책인가요?
아, 인감 쓸 때가 많으면 좋겠다. 저희 사실 전 직업적으로
네.
그 저희 난간하다의 도서관학 오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 이제 도서관은 성장하는 유기체라는 말이 나오는 다섯 가지 법칙이 있어요. 뭐
네.
책은 이용하기 위해서 있다 이런. 네, 굉장히 전문적인 책인데 혹시 도서관에 관심 있으시면 뭐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해.
도서관학 오법칙.
아, 도서관학 오법칙. 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건 제 대답이 아니고요.
네.
거기부터 또 대답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직 안 읽은 책.
어머.
진짜 아까 말씀하신 뭐 굉장히 많은 책들이 저도 제가 서점을 잘 안 가려고 막 애를 써요. 가면 도대체 왜 이렇게 좋은 책들 읽고 싶은 책 읽어야 될 책 막 이런 책 이렇게 너무 많이 이렇게 눈에 띄어서
네.
예, 그래서 이런 유형의 질문에는 이제 비워두고
이렇게 좋은 답변도 있을 수 있군요. 아직
안 읽은 책.
예, 저는 좋습니다. 아직도 계속 변화할지 할 테니까.
예, 좋습니다.
괜찮았나요?
네, 엄청 괜찮았습니다.
너무 멋졌어요. 예, 아직 안 읽은 책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신 씨.
저는 나름 준비했는데 아직 듣지 말았는데. 사실 매일매일 읽는 책들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인생은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보통 이런 질문을 받으면 막 뭐 어린 시절에 막 내가 일대 충격을 받고 뭐 사실 그런 거 기억도 안 나요. 그 이후에 하도 많이 여러 책들을 읽어서.
네네.
얼핏 떠오르는 거는 그 딱 10년 된 책인데요. 세상을 바꾸는 대한기업가 80인이라는 책이 제가 최근 한 10년 동안 읽은 책 중에서는 제일 제 인생에 막상 읽을 때는 대단히 감탄하지는 않았는데요.
네.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그 제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책의 영향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늦게 아, 이 책이 나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구나. 저도 나중에 깨닫게 된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정민 씨는 어때요?
저는 정민 교수가 쓴 삶을 바꾼 만남 이 책 가장 좋아합니다. 정약용 선생과 제자 황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책을 여기 앉아 계신 저 남자 김성신 선생님께서 처음으로 책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 굉장히 두껍고 그 압력밥솥에 백숙 찌고 나서 밑에 받쳐도 될 만큼 굉장히 엄청나게 전화번호처럼 두꺼운 책이에요.
네.
근데 그 책을 처음 주시면서 이 책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보시라고 저에게 먼저 주신 책이고 이 책 제목처럼 저도 책에 좀 흥미를 붙여서 이렇게 이 귀한 자리에 EBS에 이제 인재가 되어 될 수 있는 삶을 받고 만남이죠. 책의 만남도 그렇고 성신 스님과의 만남도 그렇고 그래서 이 책을 꼽고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법정 스님의 왕팬이에요. 그래서 법정 스님의 모든 글들을 다 하나하나 다시 곱씹고 하면서 아니 이런 복잡한 생각 이런 물질적인 것을 좀
놔야 된다.
덜어내고 비워내야 하는데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자꾸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책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지만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뭐 책이 가진 힘이라는 것은 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관장님.
예, 그렇죠. 근데 사실은 책의 힘이라기보다는 책을 읽은 사람의 힘이겠죠.
네.
예, 왜냐하면 같은 책을 읽고도 누구에게는 좀 아무런 감흥이 없을 수도 있고요.
맞아.
누구에게는 그게 정말 인생을 전환기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독자의 힘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네.
책이 가지고 있는 힘을 저는 이제 제자들이나 저 설명을 할 때 좋은 쪽으로 설명하면 잘 실감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책이 갖고 있는 그 힘의 구체성을 역으로 거꾸로 나쁜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 금방 확 실감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주시자면
가령 히틀러라든지 스탈린 같은 존재들이 굉장히 성실한 독서가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물론 이제 잘못된 자신들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위해 말하자면 독서를 통해서 지식의 그 가공할 힘을 얹게 되니까 정말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목숨을 잃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그 좋은 예는 아니지만 지식 또 독서 책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사실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기는 하죠.
네. 책이 가진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렇게 역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군요. 이 두 분을 언젠가 다시 모셔서 제대로 좀 말씀을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그 2부에서 다룰 책을 지금 만나야 돼요.
자,
이번에 만나볼 책은 일본의 저널리스트 이케가미 아키라가 쓴 세상을 바꾼 10권의 책입니다. 어떤 책들이 이 10권에 들어있는지 정미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안내의 일기, 성경, 코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자본론, 진리를 향한 이정표, 침묵의 봄, 종의 기원,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 자본주의와 자유. 이렇게 10권입니다.
이 책들의 면면을 보면 정말 너무너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뭐 성경, 코란, 자본론, 종의 기원, 자본주의와 자유. 아니, 이 작가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책들을 어떻게 소개했을까 저는 정말 궁금했었는데요. 읽어보니까 이보다 더 쉽게 이런 책들을 소개할 수 있을까. 정말 책의 핵심을 쉽게 짚어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꾼 책 가운데 좀 의외였던 것이 맨 처음에 등장하죠. 안내의 일기인데요. 나치를 피해서 숨어 살던 소녀의 일기가 어떻게 세상을 크게 변화시켰을까. 김성신 씨.
그러니까 안내라는 어린 소녀가 자신이 겪었던 사랑이라든지 또 뭐 전쟁에 대한 공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저 일기를 쓴 거죠. 한 소녀 일기였죠.
네.
근데 사실 이 일기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는 바람에 사실 이스라엘이 전쟁 이후에 이제 국가를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후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는데 전 세계적인 지지를 받게 되는 사실 그게 남의 땅이었잖아요. 몇천 년간.
네.
그곳에 사실 그 그렇게 되는 바람에 지금도 이제 문제가 계속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게 되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역할을 한 그런 책이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안내 일기가 세상을 바꾼 책 중에 꼽혔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뭐 이거 사실 그 어린 시절의 필독서 중 하나니까 다들 네. 읽어보셨을 텐데요. 예전에 우리가 읽은 내용이 원본이 아니라고 해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이 아버지께서 처음에 출간했을 때는 일기의 일부를 삭제하고 출간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1986년에 와서야 이 안내 일기 원본이 다시 출간이 되게 됐는데요.
네.
다시 보니까 좀 다릅니다. 캐릭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막 청순하기만 한 어린 소녀가 아니라 뭐 이성에 눈뜨기도 하고 어머니와도 갈등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오히려
평범한
더 자연스럽지 않아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좀 각색이 돼서 아버지의 눈으로 출판을 먼저 하셨던 거군요.
그러니까 당대에는 좀 그게 뭐 대단한 비밀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네.
그러니까 출판의 어떤 성격, 왜 과거에는 뭐 사생활을 다 드러내놓지 않잖아요. 뭐 그런 어떤 문화적인 어떤 문제도 있었을 것 같고요.
네, 네.
안내일기나 그 홀로코스트 관련 그 영화를 보면서 이제 생각 들었는데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차별과 박해 같은 걸 받잖아요. 왜 그래 왔던 걸까요?
뭐 결국은 그 예수를 죽게 하는데
네.
유대인들이 역할을 한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후에 이제 예수 이후에 이제 사실 기독교 세력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그 죽게 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문제를 삼고 보복을 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아마 자연스럽게 이런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 안내일기 이 책 한 권으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자리를 잡을 때 국제사회의 지지를 좀 쉽게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책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그 일로 오히려 역으로 또 고통받는 제2의 내지는 제3의 안내도 생겼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제는 그 이제 이스라엘 때문에 탄압받는 가령 팔레스타인 쪽 사람들도 있으니까
네.
거기 또 소녀들이 살고 있고 지금 뭐 그 전쟁터 속에서 아이들도 죽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성이 다르고 인종이 다른 그 제2, 제3의 안내들이 지금 있을 수 있죠.
네.
일기를 쓰겠죠, 지금.
예. 그런 일기들이 지금도 아마 또 책으로 출판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세상을 바꾼 10권의 책, 그 가운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책입니다. 안내의 일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어요. 여기에서 퀴즈를 드리고 다음 이야기 이어갑니다.
이 책은 한 소녀의 일기입니다. 1940년 독일군 점령하에 암스테르담에 살고 있던 소녀가 나치의 박해를 피해 2년간 은신 생활을 하며 남긴 일기입니다. 일기를 키티라고 부르며 자신의 상황과 심리를 솔직하게 써내려가죠. 소녀는 나치에 체포돼 유대인 수용소에서 짧은 인생을 마쳤지만 이 일기는 1947년 출판되면서 세계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 책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브리짓 존스의 일기 2번 안내의 일기
정답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서 이케가미 아키라의 세상을 바꾼 10권의 책 또는 확대경 전문 아이루프에서 드리는 돋보기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김성신 씨가 추천곡을 주셨는데 이한의 노래 들어볼까요? 어떤 곡 좋아하세요?
네, 그 물고기 자리라는 노래인데요. 굉장히 가사가 시적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EBS FM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반가워요. 저는 라디오 하나도 똑똑하게 듣는 똑딱이에요. 오늘은 EBS 라디오를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아이폰 사용자는 앱스토어에서 그리고 그 외 스마트폰 사용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창을 누르고 EBS 반디를 검색해보세요. 반디 앱이 바로 보이죠? 그럼 그 반디 앱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세요. 그리고 반디를 켜면 끝! 책 읽어주는 라디오도 외국어 라디오도 모두 반디를 통해 들을 수 있답니다. 어때요? 참 쉽죠? 와우, fantastic baby. 좋아요. 그럼 이제부터 반디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EBS 라디오를 즐겨보자고요. 지금까지 개그맨
송중근이었습니다.
토요 인문학 콘서트 세상을 바꾼 10권의 책을 이용훈 서울도서관장, 김성신 출판평론가와 만나고 있습니다. 10권의 책 가운데 종교와 관련된 책들이 보여요. 성경 일단 있고요. 그리고 코란이 있습니다. 특히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힌다는 성경, 서양 문화를 이해하려면 읽으면 좋겠죠, 관장님?
예,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될 책이죠. 이건 네. 종교적 관점에서 읽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 시대 이후에 이제 사실은 이제 로마에서 그걸 인정되고 그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의 모든 거의 기본적인 내기들이 다 여기서 시작하기 때문에 네. 원칙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뭐 종교서적 종교의 경전을 넘어서 서양이라고 하는 세계를 만든 기본적인 철학이나 이념이나 제도적인 얘기들이 다 이 안에 기본이 담겨 있기 때문에 네. 서양 사회를 이해하려면 뭐 한 번쯤은 꼭 읽어보셔야 되는 책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꼭 뭐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도 성경에 나오는 일화라든가 유명한 성경 구절들은 들어본 적이 많으실 텐데요. 성경은 크게 구약 또 신약 성경으로 나뉘지요, 김성진 씨.
그렇습니다. 뭐 네. 서양의 기독교 사회를 형성하는데 사상적 토대가 된 책이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구의 여러 뭐 가령 문화권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농담을 하더라도 그것에 근거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뭐 수없이 많은 비유와 상징과 그 문화적 저변에 깔려 있으니까요. 네. 성경이라는 것들에 대한 인문학적 이해가 없으면 서구 자체에 대한 이해도 사실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수의 탄생을 기점으로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어떻게 보면 종교의 그 경전이 됐기 때문에 네. 가장 어떻게 보면 제대로 읽혀지지 않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렸지만 가장 제대로는 읽혀지지 않는 그 책이 또 성경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대로 읽기 어려워요. 사실은 저는 이제 매일 좀 보려고 앱을 깔아놨는데요. 아니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성경은 그렇다고 치고 근데 이슬람의 경전이죠. 코란 혹시 두 분 직접 읽어보셨나요? 관장님 읽어보셨어요?
예,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 읽어봤습니다. 예.
네.
아직 일부분만 이렇게 잠깐씩 봤지만 네. 저는 뭐 성경책은 다 읽어봤, 처음부터까지 한번 읽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코란은 그런 거에 비하면 정말 가지고 내용을 거의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도 잠깐 보신 그 소감이 어떠셨어요?
글쎄, 역시 이것도 하나의 경전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슬람 사회를 이해하려면 아마 진짜 반드시 좀 알아야 되는, 읽어야 되는 책인데, 사실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만 아직 안 읽은 책이니까 앞으로 이제 읽어야 될 책으로 놔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김성신 씨는요?
예, 잠깐 이제 코란에 대해서 그러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유대교가 구약 성경까지를 믿고
네.
또 기독교는 여기에 신약까지
그렇죠.
해서 이제 예수의 탄생에서 죽음까지 부활까지 이렇게 믿는다라면 이슬람은 여기에 이제 코란을 하나 더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한 경전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슬람교는 이 신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예언자가 바로 무함마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무함마드가 바로 이 신의 말을 듣고 외워서 사람들한테 전파한 것이다. 바로 그것을 엮은 것이 코란이다. 이런 네. 이야기가 있죠.
네. 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정말 뭐 파크니 한 것 같습니다만 그들이 믿는 신은 유일신 하나님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구약, 신약, 코란 이렇게 하나씩 더해지는 거네요. 자, 이번에는 세상을 바꾼 10권의 책 중에서 여섯 번째로 등장하는 책입니다. 이슬람 사회에서 나온 책 가운데 진리를 향한 이정표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오사마 빈라덴에게 큰 영향을 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이드 쿠툽이라는 사람이 쓴 진리를 향한 이정표. 이 제목만 보면 굉장히 편안한 책처럼 보이잖아요.
예, 예.
근데 이슬람교를 극단적으로 해석한 이론서다.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1954년도에 이 사이드 쿠툽이라는 사람이 투옥 생활 중에 집필한 그런 책이고요.
네.
이슬람의 급진 이념이라든지 그 운동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금까지도 미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쿠툽은 이 책을 통해서 현재 이슬람권의 상황이 이슬람 이전의 상황인 그 자힐리아라고 그렇게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이슬람적인 상황이 벌어진 원인에 대해서 이슬람의 그 신성한 가르침에 대한 무지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네.
이슬람의 본래의 그 체계와 가치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고 서구의 이념 또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수용한 것이 이슬람권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원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는 그야말로 동물적 삶을 살아갈 뿐이라고 그 말을 했고요.
네.
이슬람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만 사회 병폐의 치유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지금 뭐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설명을 했지만 극단적인 그렇죠. 이야기죠. 네, 그래서 네. 이슬람 아니면 다 적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게 되는데 여기에 영향을 받은 것이 뭐 지금의 여러 이슬람계 그 극단주의적 형태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습니다만 책에 나오는 표현대로 진리를 향한 이종표는 책의 무서운 힘을 보여주는 그런 예 같아요. 어떠세요?
그렇죠. 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책은 정말 힘이 셉니다.
네.
그래서 저도 항상 얘기를 하는 것이 무조건 책 읽어라 이런 것들보다 그 책 읽기에 앞서서 이 스스로 사유하는 힘, 그다음에 그 보편적 가치 또 옳은 철학 이런 것들을 가지려는 그런 균형 감각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잘못된 부도덕한 그런 철학 위에 지식이라는 그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면요. 한 사람이 해낼 수 있는 일들도 너무 인류에게 큰 피해를 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사례라고도 볼 수 있겠죠.
김성신 씨는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시니까 요즘 대학생들 어때요? 책 많이 읽나요?
저는 많이 읽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그 인문학과를 주로 강의를 하기 때문인지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읽고요. 네. 또 나름대로 그런 균형 감각을 가지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학생들에게 그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물꼬를 좀 터주실 텐데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저는 그 수없이 많은 비유를 통해서
네.
책 읽어라라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어느 책에 의하면 이런 매력적인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매력적인 이야기는 나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내 인생을 바꾸고 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만들고 이런 힘을 나한테 만들어줬다라는 그런 사례들을 그냥 수시로 계속 만들어서 그 젊은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거든요.
네.
자연스럽게 책을 보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다들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중에서 학생들한테 반응이 좋았던 책 하나만
성신을 향한 이종표 꿀안 만들어서
사실 이게 뭐 하도 많은 책들을 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늘 신간 위주로
말씀을 예,
젊은 친구들한테도 이야기하거든요. 책도 시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책들이 늘
현실을 얘기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더 피부에 와닿거든요.
네, 네.
지금 뭐 바로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람은 힘으로 없앨 수 있어도 사상의 힘이라는 거, 뭐 군사력으로 억누를 수 없다. 어떤 생각의 힘은 그렇다는 생각, 또 내지는 책에 나오는 귀절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막강한 종교, 그 가운데 기독교의 창세기를 과학적으로 부정한 책이 등장하죠.
네.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입니다. 근대 사회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죠.
네. 이 종의 기원은 생물의 그 진화론을 확립한, 그러니까 생물학은 물론이고 이것이 나중에는 사상학적으로도 아주 획기적인 기준을 세우게 되는 그런 고전 중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데
네.
그 당시에도 종이 진화한다라는 생각은 뭐 그 자체로서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윈은 자연 선택이라는 이 진화 메커니즘 을 과학적으로 이제 입증을 하고 주장을 해 나가면서 이것을 나무에서 뻗어 나가는 가지에 비유해서 이 분화를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두 도구를 이용해서 생명의 변화 방식 또 다양성 이런 것들을 밝힌 그런 책이기도 하죠.
네, 이용원 과장님.
예, 사실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신은 신이 모든 만물을 다 인간을 다 창조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사실은 굉장히 완전히 그동안의 모든 사유체계를 뒤바꾸는 굉장히 그래서 사실 반대도 엄청 격렬했고 뭐 사실 지금도 이거에 대한 반론이 있기도 하고요.
그렇다면서요?
뭐 인정 안 하는 분들 많죠. 또는 이제 그러나 지금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또 우리 창조와 진화가 같이 이제 우리 안에서 또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모르겠습니다. 완벽하게 이게 오로지 한 가지로만 이렇게 존재하는 제가 이제 예를 들면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이외에 신을 섬기지 마라.
네.
그러면 나 이외에 신이 있는 거 아니냐.
아니, 그렇게 되나요? 이 얘기가
그러네.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은 더 세상을 조금 이렇게 열리면서 보면 사실 뭐 진화론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나 이제 그 안에 또 들어가면 정말 그 처음은 또 처음에 이제 처음에 어떻게 생겼을까에 대한 그거는 굉장히 그렇죠. 또 많은 궁금증들 아직도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막 계속적으로 우리의 과제로 남겨두면 뭐 인류가 계속 가면서 하나하나 더 발전하고 궁극적으로는 끝이 어떨지는 좀 궁금해요.
그리고 또 생물이 진화한다는 설계도를 맨 처음 창조자가 그 맨 처음 그 창조한 사람이 바로 사람이 하면 안 되겠군요. 창조한 이가 바로 신이다라는 사고방식. 저는 이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도 네. 생각했어요.
네. 네. 그런데 아까 전에 성신 선생님께서 부정적 사고 위에 독서가 덮이면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뭐 굉장한 독서가였던 스탈린하고 뭐 히틀러 같은 경우에. 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마르크스나 나치즘에도 영향을 줬다는데 이건 어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아요. 가령 그 과거의 봉건제, 지금은 그 세월을 지났으니까, 네. 봉건제가 객관적으로 보이지만, 봉건제 사회, 그러니까 지배자가 있고 피지배자가 있고, 그것이 계속 계급으로, 대대손손 내려간다. 이걸 수백 년간, 때로는 거의 천 년간 그렇게 살아왔으면, 네. 그런 사회 체계 자체가 그냥 아침이면 해 뜨고, 밤이면 해 뜨고 하는 것처럼 당연하게 느껴졌겠죠.
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인간이 구성하고 있는 사회도 마치 이런 생물이 진화하듯이 진화를 해 간다. 말하자면 이런 뭐 대표적으로 지배와 피지배 이런 것들을 뒤엎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사회 구성체도 스스로 인간이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아이디어를 얻게 됐다라는 건 정말 뭐 문명사적인 측면에서 굉장한 진화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그러한 어떤 원리가 작동을 했겠죠. 그러니까 종의 기원이라는 어떤 과학책이 바로 그 사회에 대해서 뭔가 그 이전과는 다른 아이디어를 던져줬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네,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생물학과 유전학의 커다란 발전을 가져온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을 바꾼 책 맞네요, 김성진 씨.
그렇죠.
네.
지금은 또 분명히 양자 역학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10권의 고전을 소개한 책, 이케가미 아키라의 세상을 바꾼 10권의 책 직접 읽고 싶은 분들은 지금 드리는 퀴즈에 참여해 주십시오.
1940년 독일군 점령하에 암스테르담에 살고 있던 소녀가 나치의 박해를 피해 2년간 은신 생활을 하며 남긴 일기입니다. 소녀는 유대인 수용소에서 짧은 인생을 마쳤지만 이 일기는 1947년 출판되면서 세계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 책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브리짓 존스의 일기, 2번 안내의 일기.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정답 보내주세요. 1번 브리짓 존스의 일기, 2번 안내의 일기. 추첨을 통해서 출판사 싱긋에서 나온 세상을 바꾼 10권의 책 또는 돋보기 선물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김성신 씨가 좀 한 곡 추천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곡 들어볼까요?
그 안치환 씨가 부른 부서지지 않으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거는 김준태 선생의 시에서 그 곡을 붙인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책의 날을 맞아서 한번 들어보기 좋은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마치 책의 운명을 예언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가사이기도 하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시죠, 가사를.
네, 그럼 가사를 곰곰이 좀 잘 들어보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치환이 부릅니다. 부서지지 않으리. 네, 김성신 씨의 신청곡 안치환의 부서지지 않으리 함께 하셨습니다. 토요 이문학 콘서트 서울도서관 이용훈 관장님 그리고 출판평론가 김성신 씨와 세상을 바꾼 10권의 책 만나고 있습니다. 책에 현대 자본주의 경제에 영향을 준 책들도 소개가 돼 있는데요. 현대 경제정책이 대부분 존 케인스 그리고 밀턴 프리드먼 사이를 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두 분은 어떠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왠지 그 박물관장님은 경제와 안 친할 것 같아요.
안 친할 것 같아요.
네, 아니요, 저도 경제를 친해야죠. 저도 생활인이고.
그러셨어요?
저는 사실은 이 뭐 서로 상반된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그러나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완전히 상반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때는 어느 게 필요하고 어느 때는 어느 게 필요하고
이런 건데
너무 일관되게 어떤 것들을 주장하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저는 저한테 만약에 너 둘 중에 하나로 서라 어느 편인가 그러면 저는 저는 케인즈 쪽으로 좀 설 것 같아요.
케인즈언이셨어요? 어 그래서
케인즈언까지는 아니실 것 같은데.
아 그래?
이유는요?
아 사실은 이 여기 뭐 얘기도 나오지만요. 사실은 이게 요즘에 이제 기본소득 같은 얘기 나오는 것처럼 네. 사실은 이게 돈의 순환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네. 어느 정도 누군가 일정한 개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게 사실 우리 마중물 같은 건데요. 네. 예,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이제 시작을 할 때 공공 영역에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야지 이것이 이제 돈의 흐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잘해야 되는 거죠. 이제 예를 들자면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안 도는 실패 사례도 많이 있어요. 예, 네.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럴 때 이제 사실 근데 어떤 경제 정책도 기본적으로는 모든 그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할 거라는 전제에서 아마 되지 않을까. 그거는 뭐 케인즈든 프리드먼이든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네. 뭐 사람이 다 그렇진 않기 때문에 아마 경제가 이렇게 잘 안 돌아가기도 하고 뭐 문제가 되기도 하고 뭐 지금은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잖아요.
예. 네.
사실 지금 시기라면 저는 뭐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살아갈 세대 특히 이제 뭐 100세 세대 사실 이거 우리가 앞으로 50년을 더 살아야 된다 예를 들면 네. 뭐 그런 걸 지금 경험해 본 세대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미지의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다 같이 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면 아마 이제 그때 이런 두 가지의 관점을 좀 잘 보면 봐야 네.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는 저는 뭐 좀 케인즈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려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네. 좀
지금 뭐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흑백놀일리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냥 이게 크게 보면은 존 케인스의 이론은 큰 정부 그리고 밀턴 프리드먼의 자본주의와 자유 같은 경우에는 뭐 자유지상주의, 자유주의 경제학파니까요. 이제 그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만 작은 정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김성신 씨도 경제랑 친하세요?
뭐 친할 수가 없죠. 그런데 주로 그냥 경제를 책으로, 인문학으로 그렇게 보는데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자와 자본을 우리가 좀 헷갈릴 때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자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자는 도덕적일 수 있죠. 뭐 나쁠 수도 있는 것처럼 도덕적일 수도 있는데 자본은 그냥 시스템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도덕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후기 자본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목도를 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이 자본이라는 것에 인성을 부여하는 것 그것이 정부의 역할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어떤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이 경제라는 것들이 더 잘 굴러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네,
지금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정부가 강력한 어떤 시장 개입 이런 것들 단지 세게 한다 느리게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개입하느냐.
그러니까 네.
자본이 도덕적으로 말하자면 기능할 수 있게끔 그렇게 어떤 개입을 하는 것이 당연히 옳지 않은가. 이것이 더 현대적인 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케인스 승. 그 두 권의 책에서 세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경제 이론들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들이 역시 세상을 바꾼 10권의 책에 들어있어요. 뭐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아마 적용이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올봄에 유달리 미세먼지가 극성입니다. 그 환경과 관련된 책도 한 권이 들어있어요.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라는 책입니다. 관장님, 그 예. 책 제목이 왜 침묵의 봄인가요?
봄은 왔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아, 네. 새가 어디로 갔나요?
그 이유가 환경 문제죠. 농약에 의해서 생태계가 죽고
네.
결국은 그 순환 속에서 새들도 따라 죽고
아. 네,
그러니까 봄은 왔는데 그 봄을 같이 누릴 그 소개해 줄 알려줄 그런 새가 그러니까 노래하지 않는 네. 세상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침묵의 봄이라고 하는 제목을 아마 단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그 환경 문제 요즘 정말 뜨거운 감자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1960년대 말인가요? 한 뭐 그때 좀 네. 쓰여진 그러니까 출간이 된 책인데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살충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농업 혁명을 이루어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에야 살충제 먹으면 큰일 나고 유기농 찾고 이렇지만
네.
벌써 그게 뭐 50년 전, 60년 전 일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뭐 그 오히려 제초제는 꼭 필요한 것 쪽으로 그렇죠. 인식하고 있었던 그러게요. 시절에 레이첼 네. 카슨 여사가 이 살충제의 아주 심각한 문제들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단지 그냥 한가하게 앉아서 책 쓴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화학회사들한테 거의 테러 수준의 그 위협을 계속 받고
받을 정도로 예,
그 안에서 그 간여린 여성이 네. 뭐 정말 뭐 개의치 않고 그 이야기들을 발표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침묵의 봄 이후에 어떻게 보면 미국의 환경 정책 자체가 다 바뀌었고요. 이것이 이제 전 세계의 환경운동에 영향을 미친 정말 가장 중요한 환경운동사에 있어서는 정말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관장님 요즘은 그 환경에 관한 책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많이 나오죠. 요즘엔 네. 관심들도 굉장히 많아지셨고요. 네. 또 다양한 이제 사실 이제 환경의 문제는 사실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지식의 발전이나 어떤 기술의 발전과 또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몰랐거든요, 사실. 네네. 근데 이제 해보면서 계속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지 알게 되고 네네. 그런 것들을 또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사용하지 않거나 또 다른 대체를 계속 찾는 거죠. 이제 그 뭐 원자력 같은 것들이 이제
맞아요.
똑같은
맞아요.
문제죠. 사실은 맞아요. 이거는 이제 사실 농약 문제로 시작해서 이제 침묵의 봄이 그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 지구상에서 인간이 만들어서 뭔가의 지구에다가 이렇게 뿌리고 뭐 사용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사실은 미지의 물건들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에요.
뭐 하여튼 인공지능까지도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러면서도 할 수 있지만 참고 기다려보는 이런 것들이 아마 환경 문제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노력.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단한 것들 뭐 좀 미세먼지도 많은 경우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서도 굉장히 많은 원인들이 발생하거든요.
네.
뭐 그러니까 이제 뭐 걷는 도시 이런 거 얘기하면서 될 수 있으면 좀 걷자 아니면 대중교통 뭐 전기차 얘기하고 뭐 이런 네. 것들로 계속적으로 우리의 인식이 바뀌면서 네. 생활 태도가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환경을 지구를 좀 이렇게 좀 감싸 안고 같이 어울려서 사실 우리가 지구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네, 네. 네. 관장님 저 네. 이렇게 컵 갖고 다니잖아요.
예,
네.
저도 좋은 그렇습니다. 일입니다. 저도 이렇게 네. 컵 갖고 다니고
잘하고 있는 거죠.
저희는 오늘 종이컵으로 써서
네, 그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에 대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레이첼 카슨이 50여 년 전에 환경 문제를 지적하고 그냥 지적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았더라고요. 어떤 대안을 제시했듯이 환경 문제는 현대사회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문제의식이 없었던 그 시대에 환경 문제에 대한 물꼬를 좀 터줬다는 점에서 그녀가 참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예. 근데 저는 사실 이 책도 그렇고 이 네. 세상을 바꾼 열 권의 책을 보면
네.
우리가 조금 이런 재밌는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읽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세상을 바꾼 열 권의 책을 따로 한번 정해보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열 권밖에 없겠습니까? 세상을 바꾼 데 있어서.
그런데 예,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내가 읽었던 책 중에서 세상을 바꾼 열 권의 책을 뽑는다는 게 쉽지 않은데 한번 도전해볼 만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묘하게 그런 책들을 선정하는 나만의 또 이 세계관이나 철학이 거기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요.
네.
뽑아놓고 나면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자기가 자기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앞서서도 그 존 케인즈의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 지금 이 책도 나오고 존 네. 프리드먼의 자본주의와 자유 이제 이런 책들을 보면
네.
이 정부의 뭐 개입이라든지 시장 자유에 대한 서로 상반된 태도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런데 만약 제가 뽑는다라면 또 이런 책들은 좀 빠지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또 다른 책들을 선정하게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작은 것들. 가령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뭐 며칠 전에도 투표가 있었지만 투표장에 여성들이 가잖아요. 그거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여성들이 투표장에 가서 직접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심지어는 말에 막 그 마차 위에 뛰어들어간 여성 운동가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작은 상식들의 그 원류를 찾아서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책들이 나옵니다.
네.
그런 방식들로 열 권의 책을 한번 구성을 해보시면 어떨까, 자기만의 책.
아니, 무슨 그렇게 멋진 제안을 다 해주시고. 정말 좋은 제안이죠?
한편으로는 근데 네. 사실은 그 이 어떤 책을 읽었냐는 그 사람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
네.
그래서 네. 사실 저희 도서관 같은 데서는 그 개인의 책 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지적 자유나
네.
그러니까 사상의 자유를 이렇게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타인에게 드러내는 방식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 이런 그래요. 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저도 이제 뭐 뽑아볼 수 있죠. 뭐 네. 그 네.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분이 일본 전원이었는데 왜 동양의 책들은 없었을까? 아하. 그렇다 보면 세상을 바꾼 힘은 여태까지는 아마 어떻게 보면 다 서양의 책들이었을까? 라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사실 네. 불경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관장님, 세상을 바꾼 10권의 책 한번 내보시면 어떨까요? 책을.
저 같으면 논어를 넣었을 것 같아요.
넣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아까 대논 얘기하면서 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이제 뭐 사실은 이런 유형의 책들은 꽤 있죠. 뭐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굉장히, 뭐 진짜 말씀하신 대로 10가지만 있겠습니까? 뭐 100권을 네. 뽑을 네.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아까 구텐베르크 얘기도 했지만 금속활자나 이런 건 우리나라가 먼저 발명했다고 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한국의 금속활자가 아니고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을 네. 더 완전히 그건 세계 21세기를 바꾼 네. 가장 위대한 발명, 발견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이유가 뭘까? 우리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을
네네,
보면서 좀
그러네요. 네, 정말 좋은 포인트를 네. 지금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뭐 논어 불경 나왔습니다만 김성신 씨는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세상에 큰 영향을 준 책 어떤 게 있어요?
저는 그 고심을 하다가 네. 골라본 책이 괴테의 파우스트를 이 시대에 좀 꼭 봐야 할 그. 정말 세상에 영향을 준 책이라고 우리가 지금 다시 그 어떤 재발견을 해야 될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이게 말하자면 영혼을 파는 거잖아요. 이게 단지 우화 같지만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삶을 우리가 좀 되돌이켜 보면 가령 뭐 물질적인 것 또 탐욕 이러한 부분들을 내 삶의 가치에서 가장 최선의 것 말하자면 그것을 제일 전방에다 갖다 놓는다라는 건 곧 이 상징적으로 봤을 때는 이 파우스트가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파는 것과 거의 완벽하게 똑같거든요. 상징적인 면에서 봤을 때. 또 이 시대의 고전으로서 다시 한번 봐야 될 책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네. 괴테의 파우스트 추천을 해주셨고요.
사실 이 괴테 파우스트가 괴테가 창작해서 지은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춘향전처럼 여러 유럽의 판본들이 있었고요. 네네. 그것을 괴테가 정말 문학적으로 말하자면 집대성에서 완성본으로 만든 이런 책이죠.
이 파우스트 얘기하시니까 네. 그 이거를 게임으로 만든 그 그룹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 예, 그래서 그거를 게임으로 만들어가지고 스마트폰용에서 친구 팔고 돈 모으고 뭐 이렇게 뭐 사고 막 이런 적 있는 데서 저희 도서관에서 2년 전에 해봤는데 네. 친구 많이 팔던 데요.
많이 팔겠네요, 진짜.
아이고, 아이고, 게임이길 다행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유, 참. 자, 세계 책의 날을 맞아서 1부에서는 세계 도서관을 거닐어 봤고요. 2부에서는 서가에 꽂힌 수많은 책들 가운데 세상에 큰 영향을 준 막강 파워의 책들 펼쳐봤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오늘 어떠셨는지 들어볼게요. 정미 씨부터요.
네, 저는 오늘 세상을 바꾼 10권의 책 중에서 저 한 두 권밖에 안 읽었거든요. 못 읽었어요. 예. 다른 건 다
어려운 책이 많아요, 예. 사실. 예.
근데 이렇게 쉬운 설명과 중간중간에 보면 또 해석이 잘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이 책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책을 또 쉽게 설명해 주는 책도 있구나. 또 배우고 갑니다.
네. 네네. 이용훈 관장님.
저는 뭐, 이렇게 묵직한 세계의 도서관 이렇게 보면서 네. 또 오늘 도서관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네.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네. 이렇게 또 관심 가져주시니까 감사하고요. 네. 예.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미래를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 뭐 다 각자의 선택이겠지만, 이왕이면 인류가 그 살아오면서 그 인류가 지나오면서 가장 정수로 만든 그 책들이 있는 도서관에서 예, 과거의 그 풍성한 이야기들을 한번 읽어보면서 그 안에서 나의 미래를 또 이렇게 만드는 네. 원소스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도서관에 많이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니요. 저희도 이제 저기 도서관장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김성신 씨 말씀도 들어볼까요?
네. 그냥 뭐 오늘 이 방송 어땠느냐 이 소감인 거죠?
네.
근데 사실 제가 직업이 네. 뭐 출판평론가 이러면 이렇게 전문적인 백면서생 뭐 이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 책만 읽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책 이야기를 즐겁게 수다 떠는 자리는 별로 없어요. 친구들하고 뭐 오래간만에 동창들 만나가지고 예 제가 갑자기 책 얘기를 한다라면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데가 없죠. 근데 이렇게 지금 뭐 2시간 네. 동안 좋은 분들과 네. 책 이야기를 갖고 이렇게 소소한 수다를 떨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김성신 씨께도 네. 정말 감사드려요. 끝으로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씩 해주시는 것으로 좀 끝을 내볼게요.
예, 책의 날이니까 오늘만이라도 또 즐거운 책을, 재밌는 책을 한번 보시고요.
네. 네.
책은 미래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나의 어떤 도구,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 즐겁게 책을 좀 가까이 늘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 한번 더 드리고 싶어요. 사를 단치라고 제가 정말 예, 사랑하는 예, 프랑스에 저보다 몇 살 안 많습니다. 그 형님께서 하신 얘기인데
네.
예, 죽음에 맞서는 예, 독자와 작가가 힘을 합쳐서 죽음에 맞서는 행위가 네. 바로 독서다. 그런 아,
역시
너무 비장해.
비장하게.
우리 하루 종일 재밌었으니까요. 네, 네. 끝은 좀 비장하게.
네. 네, 오래 남을 것 같아요. 너무 비장하게 해주셔서. 오늘 인사드리기 전에 퀴즈 정답 정미 씨가 알려주세요.
나치를 피해 2년간 은신 생활을 하며 남긴 소녀의 일기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안내의 일기였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용훈 관장님, 김성신 씨 그리고 남정미 씨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섹스피어 서거 400주년을 맞아서 공개방송 섹스피어를 방송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희 토요 인문학 콘서트는 팟캐스트로 다시 듣게 할 수 있고요. 인스타그램에서는 EBS H 콘서트를 팔로잉하시면 저희 소식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끝곡으로 김광석의 노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죠. 토요 인문학 콘서트 구영이었습니다.